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존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말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들어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따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죠. 뭐 따로 불러서 얘기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베드로를 지정해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그러한 그 대화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나? 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없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도 얘기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요한은 왜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썼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앞으로의 삶이 물고기 잡기 위해서 있는 삶이 아니고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삶이 아니고 내 양을 돌보는 것이 너의 앞으로의 삶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자기의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체력이 없어도 뭐 어떠한 지능이 없어도 뭐해도 하나님의 역할은 성령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어떠한 체력이나 돈으로란 그러한 이 땅에서 얻은 자기 것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친히 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친히 홀로라는 거는요. 우리가 거기에 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 인간이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도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 할 수 있는 것, 우리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게 그 자체가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쓰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이나 직접 그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을조차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육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모든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육을 갖고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육을 우리의 그 자연인으로서 태어난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 갖고 태어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높아진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굳어진 것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스스로의 영광,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스스로의 그 일을 하는 내 맘대로 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모든 것은 아무리 회치를 하고 아무리 예쁜 걸로 착한 걸로 좋은 걸로 포장을 해도 속 내용이 동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헌신할 수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가족들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서 쭉 살았습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마음을 다했고 그의 뜻을 다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정말 그가 연태까지 닥쳤던 게 지붕 쳐보듯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해버리는 그러한 쇼킹한 일을 그 제자들이 당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잡힐 만큼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물론 죄도 안 짓고 나쁜 뭐 어떤 것도 없단도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권능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거를 봤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힘이 없어 잡힌다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거는 금시초문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사람들에게 당해가는 걸볼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그 여정 하나의 말에도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정말 지경에 이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그 맡겨주신, 정말 다시 불러서, 다시 찾아주셔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였어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나서 오늘 보면은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맘대로 산 거예요. 그 맘대로라는 게꼭 무슨 나쁘다는 얘기로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좋은 것을 택해도 자기가 택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저걸 기뻐하실 거야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한테 공치 사해드릴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다고. 그거는 내가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넘쳐 사는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삶입니다. 똑같이 한것 같아도요, 그것은 결과가, 열매가 너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불평이 있고, 하나님한테 원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의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버렸고 저걸 버렸고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어요? 나를 왜안 막아줬고, 나를 왜안 도와줬고, 뭔가 내 소원을 왜안 들어줬고, 뭐 자꾸 하나님이 안 해준 것만 따집니다. 저도 옆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당연히 요구하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사랑받기를, 아니면 도움받기를, 뭔가 해받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자른 것이에요. 내 마음에 흡족지 않은 거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고, 전혀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 뭔가를 해주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고마움이 되고 감사함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자식한테 10개 해줘도 100개 안, 중에서 10개밖에 안 해줬다고, 90개 안 해줬다고 따지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10개 해주면 은인이 돼요. 정말 그게 무슨 차이냐? 안에서 당연하다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영생하고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것이 감사고,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거는 받아 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하나가 은혜이고, 하나하나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 우리가 우리 거 갖고 하나님한테 뭐를 해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못 박힌 자예요. 내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전 인류를 박아버렸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박은 거를 내가 믿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를 자꾸 세뇌시켜서 나는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계속 나나나나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나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매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적하는 거를 죄로 고백해야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이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믿어지느냐? 육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거고요. 헬라인들에게는 그게 바보 같은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느냐? 그럼 너에게서 너 빼면 넌 뭔데? 나에게서 나를 빼면은 나의 존재는 뭔데? 우리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라고 감격하잖아요. 나 빼면은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새 피조물이 되는 삶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고 나를 홀로 뒀을 때 하나님만은 나랑 같이 있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서 맨날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만 하지 지금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에게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역할은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니는 우리가 할수 있어요. 저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이래도냐 저래도냐 하는 것처럼 계속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백에 아이가 죽고, 그리고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몸에 전부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또 부인까지 자기를 저쪽 하나님 등 돌리고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계속되듯이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걷잡을 수 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황이 없지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욥을 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결국 욥을 찾아주심으로 인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그두 배를 주시며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처럼 자비한 분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욥의 경우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 배로 주시기 전에 아예 그 재앙 자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두배 주신 게 자비냐? 아니면은 그 재앙을 일으킨 게 하나님 잔인하냐? 우린 딱 그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밖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준다. 아니요, 하나님 병안 줘요. 그 재앙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던 그 욥의 마음을 하나님은 결국 낮춰주십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의의를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결국은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너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니까 나는 죄 없어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말한 친구들 잘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그 재앙이 왔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들과 변론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합당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때 아버지의 뜻 앞에 그는 그냥 잠잠했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 자기를 침뱉는 사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눈흘김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는 이로 뭐 이러면서 같이 하지 않으셨단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욥에게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거꾸로 축복하게끔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욥을 그두 배로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의 재산이나 뭐그 자녀들이나 그런 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베드로도 베드로가 문제고요. 우리들도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 뭐한 것들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뭔가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유명하게 그 또 권세를 행하며 기적기사를 행하며 그렇게 앙망받는 그 자리에 제자들로서 있는 것은 그들이 같이 기쁨을 나누는 일이고 같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받고 그리고 채찍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제자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또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나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거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리라예요. 되리라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리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가 큰 소리 치면서 정말 죽기까지 따르리니 어린이 했지만 너 못했지.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지. 그것을 이렇게 추궁하시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알고 있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때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 앞으로 노년에 들어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 이것은 그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죽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금방석에 앉아서 그 새털 입을 이렇게 서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과 그 정말 애절한 그러한 눈물 속에서 죽는 것이 모두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는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같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악망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슬픔을 그런 대상으로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축복이고 그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가 우리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영광이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내 팔을 벌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너의 팔이 또 벌려지리라. 이건 사람이 그냥 팔을 묶어버리리라. 이거는 나름대로 또 그도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데 우리 유전에 보면은 그가 거꾸로 십자가형에 달렸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나온 거는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한 가지 우리 질문해봐요, 자기 스스로에게. 순교하기 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 당했으니까, 나는 안 당하는 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당하는 거를 원하는가 하는 얘기. 예수님이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는 예수님은 고난당했는데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는 거 우리도 겪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핍박받는 거 우리도 받고 예수님이 미움받는 거 우리도 받고 예수님이 죽임당한 그 죽임 세상이 미워하고 죽이는 그거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똑같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은 제자들이 가야 하는 당연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 죽기까지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노년에 가면은 편해지리라가 아니라 노년에 그렇게 달려 죽게 된다. 그런데 나 따르라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 축복해서 어? 정말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자녀들 많이 주고 성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건 세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이제 딴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억지로 매여서 너를 죽일 거다. 그런데 나 따라오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19절 보면은 또나 따라와라 해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는 나를 따라와라도 되지만 나를 본받아랍니다. 나를 조차라 해요. 우리가 성령을 좇는다는 게 사람들이 성령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쫓아가요? 성령님을 본받아 성령님을 따르라라는 얘기는 성령님하고 똑같은 생각, 성령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라예요. 그것이 좇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어떤 말을 하실까?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서 답이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고 자기 기쁨을 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좇아서 하게 하심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좇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을 좇는 거예요. 좇는 것이 동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좇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다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내가 하게 한 것만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도를 받고 성령을 좇아 사는데 예수님한테 안 가고 다른 데 간다는 건 그건 성령님한테 간게 아니에요. 사역에 가고 아니면은 어떠한 그 조직에 가고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비전? 어떠한 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했지만 양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목자로서 할수 있는 훈련원을 베드로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잘하고 배우고 인도받고 다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론밖에 거기서 배우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우리 의학을 배울 때, 책을 배울 때,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이 좋고, 이거 좋고, 다 좋아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다루고, 그 사람을 수술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육아책을 쓸 수는 있어도, 애를 나가 키우는 건 다른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모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본이 돼서 그 아이를 가르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20년 동안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했어요. 수도 셀수 없는 많은 아이들을 그 주일학교에서 그 품에서 안아서 정말 말씀을 먹여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오빠 부인이 저게 올케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조카 둘을 엄마가 없으니까 키워야 됐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 일도 못하고 이제 그 조카 둘을 키우는데 20년 동안 전도사 생활했던 거 아무 소용없었다라 그래요. 그두 아이를 키우는데 2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돌보고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아이들을 잘 아는 줄 알았고, 아이들을 잘 다루는 줄 알았는데, 이두 조카 데리고는 씨름씨름 하는데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고, 내 힘의 한계를 보고, 내 사랑의 한계를 보고, 내 인내의 한계를 보고, 자기 죄만 본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뭐라 그래? 아, 하나님이 참이 전도사님에게 은혜 베풀었다지요. 계속 그, 저기, 전도사 일로 주일학교 선생님만 했다가는 그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나는 사랑했고, 나는 아이들을 잘 알고, 잘했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낮아지고, 언제 가난해지고, 언제 은혜를 받고 살겠어요? 진짜 은혜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수준을 알고, 내 비천함을 알고, 나의 정말 빵점됨을 앓을 때, 죄가 큰 곳에 그큰 은혜, 많이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이 혼신을 다해서 20년 동안 그 주일학교에서 섬긴 그 섬김을 아시기 때문에 그두 조카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답니다. 그 스텝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려고 안 해본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을 다해서 전심전력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밑바닥 보는 그 스텝으로 가지도 않아요. 계속 노력하다 말고 더 노력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러나 정말 다 해보면.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거. 잠깐 만나서 하는 거와 24시간 살면서 공동체로서 삶을 나누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지체라는 것도 몸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형제도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은 혈육 관계는 나중에 커지면요, 다 뿔뿔이에요. 안 만나도 괜찮고, 따로따로 살아서 다르면은 상관 안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돼요. 왜냐면 우리 인류가 모두가 형제인데. 그런데 결국 지금 다 남남이 돼서 살잖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형제고 하지. 그 형제가 몇 대로 가봐요. 나중에는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 안의 형제라는 거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하고 이어 있으면 항상 이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끊을 자가 없어요.
아멘.
저는 제가 이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은 사람이 가를 수가 없다 했으니까 갈라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 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됨밖에 실제로는 하나 됨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말씀이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남자가 장성에서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짝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가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지 못한다 그랬으면 갈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신고해서 결혼이고 이혼 신고해서 이혼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결혼 이혼이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져주면은 만약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나와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버림을 받던 어떻게 되든.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벌써 하나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있으니까. 이 손이, 오른손이 왼손 보고 짝져 있다가 떼졌다고 그래서 너는 내 몸이 아니야라고 할수 없는 거거든요. 왜한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개체 같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려면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탕 발림의 말씀으로 꾀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오히려 네 맘대로 젊어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으니까요. 노년이 돼가지고 그가 죽기까지 했을 때는 지금 늙어서는 하는 거는 그 노년이지요. 베드로가 몇 살에 죽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우리 요한이 거의 100세까지 가지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래도 쭉 전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을 때 그가 결국은 그냥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팔을 벌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다. 너 그렇게 죽기 위해서 나 따르라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심입니다. 저는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갖고 있는 그림이라 그럴까? 그것은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해진다든지 잘 살아진다든지 뭔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걸한 번도 꿈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병자들 옆에 있었어요. 문둥병자한테 갔고, 가난한 자에게 갔고, 죄인들에게 갔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회당 차리고, 기독교의 교주가 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자꾸 흩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도 그냥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사도행전 후에 모든 제자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게 하심을 좇아하는 예수님하고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살려고 사는 거 없고, 무슨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목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것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또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사실 예수님 믿고 진리를 알게 됐을 때그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태까지 나의 산그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의 삶은 하루하루 시간이 줄어듭니다. 1시간 살면 1시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 시간이 지금 찬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했다고 해서, 선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선을 행해서 우리가 여기서 칭찬받냐? 아니에요. 칭찬을 받든 욕을 받든 사람들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따르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양을 하나를 줬던, 열을 줬던, 얼마를 줬던 상관이 없어요.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했으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많이 주셨다, 적게 주셨다 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신용받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 목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하면은요,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근데 익숙해짐으로써 일으킬 수 있는 굉장한 잘못이 뭐냐면은 자기의 먼저식으로 그대로 행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하나의가 다른데. 자기도 다르고 그 아이도 달라지는데.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나예요. 같은 나라면은 그거는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10년 지났으면 10년만큼 달라져야 되잖아요. 커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생각도 모두 변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서 10년을 왔는데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10년 전에 심은 나무나 10년 후에 심은 나무나 똑같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있다면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만큼의 달라지는 뭐가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과나무가 배나무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으면 사는 만큼 달라지는 거고, 그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 그 예수님이 하는 일에 익숙되어 간다. 다시 말하면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친숙함으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와 하나됨을 지키는 그것이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영광이고 굉장한 특권이고 그리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이 찾아줄 베드로 찾아준 게 아니고 택할 베드로를 택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과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고 그가 고난당하는 거였고 그가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삶이 그렇게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아마 육의 소욕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상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좇음으로 인해서 순교나 뭐 어떠한 당할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우린 예수님 못 쫓아가요. 육은 두려워할지라도 육은 거절하고 싫어할지라도 그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가는 거죠. 성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부끄러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줄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거는 요한이지요. 근데 이 베드로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늙어서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렇게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관심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심각할 때 딴짓하고 딴소리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심각함을 알질 못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랑 그런 거 얘기할 때, 영생 얘기할 때 사람들은 빵 생각했고, 유산 나눠주는 거 생각했고, 누가 천국에서 높아질까 생각했고,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하는 걸 보면은요, 그들의 생각은 진짜 심각성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혼신을 다해서 피를 토하듯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먹고 마시지 않냐면 너희들이 살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정말 벽을 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싶을 그러한 상황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거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땅의 거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일심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하기에 바빠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미안한 입장이지요. 참 면목 없는 입장이지요. 그래도 또 불러주고, 사랑하냐 물어봐주고, 내 양치라고 해주고, 이제 너 어떻게 죽을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상대해줬어요. 찾아주고, 얘기해주고, 상대해주고, 역할을 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금방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본성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축복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어떻게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각각이 각각인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없다든지 능력이 없다하고는 다릅니다. 각기가 져야 될 짐이 다르고요. 각기의 배치가 있고 각기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이면 베드로만으로 되느냐? 하나님은 요한도 필요했고. 정말 각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 메시지하고 이렇게 듣고 그럼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나 기쁘고 우리 진리가 서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화답할 때는 얼마나 환희를 느껴요. 아, 저렇게 말씀 잘 전하고 저렇게 정확하게 간편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나 감동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아, 그럼 난안 해. 나도 안 해도 다 하는 사람 다 많고. 그러니까 나안 해도 돼. 왜냐? 나는 위험성을 경계하니까. 난안 해도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입이 다르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마 사역이라는 거에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젖먹여야 되는 그런 거예요. 내품 안에 안긴 자식은 내가 젖먹여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선생을 하거나 어디 가서 사업을 할 생각은 안 해요. 품에 안겨진 사람들을 그냥 젖먹이는 일을 하는 그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젖을 대주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우유 만드는 거하고는 달라요. 공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하나의를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삶을 같이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를 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돌볼 수 있는 명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이 넘어가면은 뭐 사람하고 가족 관계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기억하고 쫓아다니기도 목사님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분담해가지고 각기 커다란 대형 교회는 다 분담하지요. 그렇지만 그 분담이 잘 되지 않으면은 다 각기가 따로따로 돌수 있죠. 근데 가장 분담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딱 자기 역할밖에 못하게 하세요. 왜?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예요.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처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고 제가 밥하고 제가 청소하고 제가 반주하고 제가 뭐 주보 쓰고 제가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뭐하고 저가 혼자 할수 있는 온갖 걸다 해서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은 다할수 있어요. 말하자면 애를 낳아서 키우는 집안일을 하는 그 범주 내 거는 혼자 다할수 있을 만큼의 그게 돼요. 그러나 회사를 간다든지 그거를 커다랗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왜? 조금 다할수 있지만 그 조금 다 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정말 학교에 갈수 있는 아이가 있고 학교에 갈수 없는 아이가 있듯이 뛸수 있는 아이가 있고 뛸수 없는 아이가 있고요. 건강한 아이가 있고 약한 아이가 있듯이. 근데 장애자고 약하고 병들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섬김과 그 수고함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내가 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어주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깐난쟁이가 있으면 깐난쟁이는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하나이가 그 수고함과 들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애들은 몇십 명을 놓고 키울 수 있어도 한 사람이 몇십 명 아이를 전맥에서 못 키웁니다. 하나님은 애를 대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잖아요. 애기 하나하나씩 낳잖아요. 기껏해야 쌍둥이고 하지 그 이상 되면은 옆에 사람들 필요하지 엄마 혼자서 쌍둥이 키우기도 어려워요. 할머니 무슨 저기 아빠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요. 엄마가 아기 하나 낳아서 하나에 키우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게 없어요. 다른 사람 뭐 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배치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쭉 살아있는다고 한들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지금 뭐 신경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봐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한도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시하고 간섭하면 안 돼요. 사람을 내 수하에 놓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뭐 인간에게 있어서는 권위고 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권위와 힘은 섬김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 하도록 그 사람들을 내가 상관 안 하고 자리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게 해주나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일을 못 합니다. 저는 지체들에게 되게 뭐를 하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제가 큰 딸이기 때문에 잘할 때는 다 동생들이었지요. 제 맘대로 다 하고 제가 다할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를 내가 누구한테 뭐를 시키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려는 대로 내가 하는 것만 연습시켜 오셨어요. 반찬 하나를 해도 뭐를 해도 내가 뭐를 해서 만들고 뭐를 하고 하는 거가 아니라 교회에 서고 집에 서고 어디 서고 사람들이 하려는 대로 해주는 것만 해도 내한 몸이 24시간 뛰어도 바쁘게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내할 일이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지 그게 나눠서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주부였고 엄마였기 때문에. 여긴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줄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 조직 사회에서 명령받는데 그렇게 정해진 일을 하는 데 익숙하다 보면은요, 자원함이 없어져요. 뭐를 해야 되는 거를 이게 발달이 안 돼. 나는 못하고 나는 뭐 해야 되는지 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내가 무슨 도움을 주고 싶다든지 내가 뭘 섬겨야지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거 하는, 그래서 종의 근성이 그렇지요. 근데 엄마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애한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식구들한테 영향 있게, 어떻게 하면은 가정의 그 경제적인 거잘 유지하면서 해야 되느냐를 노상 생각해야 되고 노상해야 되지. 누가 시켜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묻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세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할 일을 잘 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할일 잘하면 남의 할 일은 내가 상관 안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왜? 내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자꾸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할 일을 내가 못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줘도 내게 하라 그래서 순종하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지배력이 강한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뭐예요? 못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지배력이 강한 사람이 다 휘어잡으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수하에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밖에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할 마음이 우선은 안 생겨요. 다 도망가고 싶고 다 질질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안 다루세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고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소서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요, 참, 허물이 금방금방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요한은 가만히 있는 사람 같아서, 그러나 원래는 요한이 그 우리의 아들로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지요. 근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 베드로의 얘기를 이렇게 썼나? 아마 베드로의 그 모습에서 자기도 봤으리라 생각해요. 요한의 엄마가 결국은 그 아들들을 높이 세우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요한의 엄마는 또그 예수님의 이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가깝고 예수님한테 항상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살아온 요한.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요한은 지혜롭게 오히려 자기가 그 불같은 성품을 사도의 그 사랑의 사도로 되는 데에 하나님을 쫓아서 하는 데 유익되게 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막 실수한 거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베드로처럼 무슨 뭔가 말이 많고 행동이 앞서고 그런 거 별로 요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한에게 그 마리아, 엄마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요한은 항상 그 요셉 같은 형이에요. 에서보다도 이렇게 엄마 옆에.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똑같은 상황 안에서 말이 어떤 것이 이렇게 중점이 돼서 포인트가 돼가지고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완전히 와전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대화를 쭉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서 무슨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참견하는 지금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서는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요한도 따라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 대답을 하신 건데 그 대답을 할때그 앞에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그것이 지금 오히려 중심이 돼서 그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와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소문이 실질적으로 파다하게 나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굳이 이 말을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지금 요한 자신이 그것을 썼고 요한 자신이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참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그 모든 것에 복음서가 쓰여진 것, 아니 성경 전체가 쓰여진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것만 쓴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모든 걸 썼고, 하나님 되심을 전부 썼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계속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세주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이 써진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목적이고,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써져서 결국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유익하게 해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우리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모르니까. 우리는 수정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치우쳐졌는지 모르니까. 우린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소경이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죄 드러내기 싫어하고 변명하고 회칠하고 그거에만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그것을 죄로 알고, 그것을 깨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처리받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써진 성경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읽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다 드러내서 고백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자원함을 주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시나니 능력으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그것이요 삶에도 영광이고 죽음에도 영광이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소원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안일하게 성공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다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이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일찍 만났으면 자기가 그렇게 헛된 삶을 오래 살지 않았고 그 삶으로 인한 많은 그러니까 열매라 그럴까 그 상처를 주위 사람에게도 안 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랬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하나님에게 열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열심이면서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한번. 그런데 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기 원하는 마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거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은 영광이 아닌가? 아니요.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 정말 다 이루었다. 나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 다 했다라고 하고 죽을 수 있는 거.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매게 자기를 위탁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정말 죽어도 살리라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정말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죽을 수 있는 그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 감고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어떠한 죽음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보여주는가,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죽는 순간도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막 움직일 때만 삶 아니에요. 누워서 꼼짝 못해도 삶이고 숨이 꼭꽉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죽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조차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만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요한도 따라요. 저 사람 어쩔까 저쩔까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땅의 성공과 땅의 부유함과 땅의 안일함과 이 세상에서 육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는 거죠. 오물이에요, 그거. 쓰레기예요. 그거 다 가져서 뭐 해요? 그거 천국 가져가요? 아니요. 그걸 가진 만큼 우리는 천국을 차지 못합니다. 그걸 가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 못 따라가요. 지척거려서 못 가요. 무거워서 못 가요.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걱정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가져도 그래요. 정말, 장가지 많은 그 나무가 바람잘 날 없다고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데는 뭐예요? 주님의 을 따라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품을 때는 주님이 나무가 되어 주시는 거지. 내가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짊어지는 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게 업히고 내가 주님에게 안겨 내가 주님의 살리우심을 받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먹이라 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더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을 좇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해서 우리를 택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들이 실수 없이 오늘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남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